만일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1405년경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야에 집결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단 동편의 두 강국인 아모리 그리고 바산의 시온 왕과 옷 왕을 패배시키고 그들의 넓은 평원과 수많은 가축들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루벤 지파와 같이 파는 가축대가 심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주위에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청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시며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우리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소서, 기업으로 주소서,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40년을 다른 모든 지파와 함께 광야에서 동고동락했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모두 같이 왔지만 이제 자신들의 가축대가 심히 많아지고 주위의 광대한 초원을 보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애써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삶으로 만족하게 된 겁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청을 받자 모세는 즉시 그들의 악한 동기를 질책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간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이기적인 발상이 각 다른 지파에게 끼칠 악영향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왜 다른 지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을 꾸짖은 후 모세는 광야에서 저희 부모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켜줍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너희 부모 10명도 너희와 똑같은 짓을 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절망적으로 비관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천만해서 하나님의 주신 땅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게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악평해서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고 그곳 백성은 모두 거인이어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며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느냐 하며 하나님을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상기시켜준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과 심판도 상기시켜줍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결단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 상기시켜줍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방황하다가 다 엎드러지게 하셨다는 것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예외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호의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출애굽 1세대는 이 두 사람을 빼놓고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을 인도한 아론도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연대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것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알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모세는 다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14, 5절을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들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를 더욱 맹렬하게 만드는 도다. 여기 영어 표현을 보면 한결같이 You brood of sinners라고 번역합니다. 너희는 죄인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수많은 새끼들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부모들보다 더 여호와를 분노케 하는 자로다고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모압 평야에 주저앉으면은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시 너희 1세대 부모들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리라.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그들을 멸망시킨 셈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행히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들은 모세의 질책을 받았을 때 출애굽 1세대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16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펜스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여 이들로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이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장서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는 우리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다른 부족과 같이 요단강 서쪽에서는 땅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른 지파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형제들이 땅을 분배받은 후에야 이곳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과 다시 만나서 복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하게 하면서 경고합니다. 20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 말대로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복종시킬 때까지 싸우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죄가 없이 돌아오겠고 둘째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너희 형제들과 같이 요단을 건너가서 땅을 취하고 분배받을 때까지 앞장서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리라. 나는 땅을 이미 받았으니 다른 형제들이 땅을 취하기 위하여 싸울 때 팔짱 끼고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도망하든지 숨든지 여호와께서 기필코 너희를 찾아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실 줄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실제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장서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2장을 보면 전쟁을 마친 후 여호수아로부터 축복을 받고 약 5년에서 7년이 걸린 후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여기 있겠다고 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시고 돌이키셔서 모든 지파 자손들이 약속의 땅 차지하는 것 돕게 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은 무엇을 범죄한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가? 오늘 설교 제목의 뒷부분만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것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을 떠올릴 겁니다.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충장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이 탄로날까 봐 우리아를 전쟁 제1선에 내보내서 죽게 한 다윗 왕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 다 보고 계시다가 쫓아가셔갖고 죄값을 치르게 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 죽이시고 다윗 자신의 아들이 자신은 은밀하게 간음했지만은 백주의 척 가운데 하나와 동침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게 하시는 비극 일어나게 하신 것 떠올릴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쫓아가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떠올릴 겁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 큰 돈을 교회에 헌금했지만은 소유의 일부를 감추고 드렸기에 칭찬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부부가 모두 헌금하다가 즉사당한 일을 떠올릴 겁니다.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겁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대노하게 하신 범죄는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경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그러한 경고가 아닙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지은 죄는 우리가 중죄라고 하는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그저 5절 말씀대로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고 요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별로 무겁게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남에게 거짓 증거하고 남의 것 탐내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중죄였습니다. 사실은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보다 더 큰 죄였습니다. 왜? 7절 말씀대로 그 죄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여서 가나안에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15절 말씀대로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더 중요하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좌절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구역 공부에서 공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 늘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저 나 구원하고 세상에서도 복된 삶 살기 원하신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필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죄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이기에 모세는 크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들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분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 죄의 싹은 사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도 이 광야에서 버리시리라.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엎드러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루벤과 갓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순례자들과 같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길 같이 잘 왔지만은 가나안 문턱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축이 많아지고 초원이 푸른 곳, 많은 곳에 도착하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고 지금 있는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을 때에는 불평불만하고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럭저럭 광야 길을 잘 따라왔는데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정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바보와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도의 싸움을 포기함으로써 같이 싸우던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포기하게 해서 그들이 마땅히 들어가서 누려야 하는 천국의 풍요한 삶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쇼핑몰에서 인기 있는 백화점 하나가 문을 닫을 때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스트립몰에서도 퍼블릭스 하나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어떤 파괴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잘 압니다. 수백 개 가게들이, 수십 개 가게들이 도미노 현상과 같이 줄줄이 파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 가게가 문을 닫기 때문에. 루벤 지파와 갓지파 자손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매일 하고 3일예배 매일 하고 금요일 구역예배 매일 하고 모든 걸 하는데 성도들이 따라하기 싫은 거예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자기가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 매일 새벽기도 하지 말자. 토요일 하루만 하자. 그래갖고 다른 모든 사람들, 구원 받으려는 사람을 줄줄이로 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좋은 집을 갈고 닦느라고, 역시 은혜로 주신 많은 가축들 돌보느라고 취해서 정작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은 코앞에 두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새벽기도도 나와서 부르짖고 물론 주일 예배 꼬박꼬박 물론 구역 예배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배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원칙은 광야를 지나갈 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가고 초원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 하나님은 100% 은혜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책임은 100%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 원수들과 싸워주시고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지만은 그건 보장된 거지만은 의지를 들여서 몸을 움직여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건너가서 싸워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하지 않는 자는 차지하지 못하느니라. 천국은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들어있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자만이 그래서 개인의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섯 개 편지 매 끝마다 뭐라고 강조하시는가? 싸워서 이기는 자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더 중요하게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후 가나안 문턱에 와서 이것으로 족하다 하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왜? 그 사람 물론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이면 괜찮겠는데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수많은 사람을 추락시키는 겁니다. 그 죄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갚을 재주가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위주로 따라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다고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번 합시다. 뭐 3일 예배 합니까? 모든 사람을 멸망에 치닫게 하는 악한 짓인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그런 죄를 짓는가? 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런 악한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1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를 가졌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겪는 공통적인 문제를 봅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의 가축들 100% 합법적으로 얻었습니다. 근면과 성실을 통해서 얻었을 겁니다. 최근에는 미디안 족속과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탈출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소유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많은 소유물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별로 없었다면은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기필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가진 것이 넉넉했기에 들어갈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겁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죄를 낳게 한 겁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죄를 짓게 된 두 번째 이유는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나안 요단강 건너 있는 가나안 땅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 육신의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것만 본 것 그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지만은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보는 것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할 때 믿음에서 떠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어렵습니다마는 쉽게 옮기면은 믿음은 정의상 보지 못하는 것 영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 본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늘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브에게 너희는 선악과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지만은 이브는 그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았기에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 전체에 대재난을 가져왔습니다. 롯도 눈을 들어 요단강 들을 바라보았기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들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보았고 애굽의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고원 지역 여기를 버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중보가 아니었으면 유황불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많은 소유와 요단강 동편의 초원을 본 겁니다. 다른 부족 백성들과 함께 애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버린 겁니다. 항상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우리는 늘 버리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하는 문제, 우리가 늘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상대방의 크리스천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성품, 이거보다 보이는 외모를 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그곳에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지, 부족하지만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보기보다는 껍데기를 봅니다. 교회 자체 건물이 있는지, 우리 애들과 놀 다른 어린애들이 많이 있는지, 배우자감이 많이 있는지,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 교회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군데 이사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뭐였는지 지금은 다 바뀌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있어야, 분명한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을 때 나중에 똑같은 죄에 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 지방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생각했다면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복된 땅 가나안으로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이 주는 세상의 즐거움과 눈, 이거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에 고정되어 있었기에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곳에 있다가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애굽의 고기까마, 이것에 눈이 고정되어 있었기에 모두 광야에서 멸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유배되어 가고 남유다 유배되어 가고 고레스 왕이 들어서서 538년에 포로 귀한 영을 내려서 다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그때 바벨론에서 100년, 200년, 300년 살던 유대인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서 그래도 밥 잘 먹고 고깃죽도 좀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뭐고 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폐허 상태가 되어서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섬겨야 하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믿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믿느냐? 남들처럼 좀 편안하면서 남들처럼 고상하게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러느냐? 왜 싸우느냐?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세상에서 박사학위도 마치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애들도 잘 낳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굴리고도 아니고 세상에서 존경도 웬만큼 잘 받고 그러면 됐지. 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도거니 치러야 되는데. 그러기에 천국의 문턱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국 쳐다보면서 좋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주님 말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소유가 너무 많았기에 영생을 찾아 주님께 왔지만은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부자 청년 관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크게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유일하게 한 거라고는 고운 옷을 입고 맛있는 것 먹고 연락한 것밖에 없는데 집 앞에 거지를 돌보지 않았다고 죽자마자 곧장 음부로 들어간 부자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눈을 가나안에 고정함으로써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결정, 다른 모든 지파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현실에 안주하겠다 결정하는 것,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교회의 일부가 아니면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내가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서 나는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것으로 좋은데, 그래도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교회 전체에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 한 사람이 교회 전체의 온도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하면은 그 냉랭함이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찬물을 끼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열정적이면은 그 열기가 전염병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급속히 전파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됐느냐 아니면은 헌신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싸워서 가나안 땅 차지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 우리 누구나 받는 유혹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 도착하면은, 그래서 의식주도 해결되고 이제는 가진 것도 많아지고 골프를 칠 수 있는 푸른 초원이 내 앞에 펼쳐지면은 누구나 주저앉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모압 평야에서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그때는 얼른 그 자리를 떠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삶이 편하고 지상의 축복을 많이 누리면은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연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좀 나이가 든 다음에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현세의 축복으로 만족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좋냐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데 지상에 있는 어떤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데, 지상에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삶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영원한 가나안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단이 제시하는 신기루와 같은 낙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 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마땅히 불러야 되는 찬양들 부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찬송 또 부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삶,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 이루게 하신 거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즐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수천 배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고 있다면은 마라나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나는 이미 지상에서 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요단강 동편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받지 못한 나의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하고 나는 팔짱을 끼고 쳐다보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에 약속하신 유일한 축복, 그것은 주님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를 얻는 것인데,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를 얻었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직 교회 식구들과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스트로크를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서 팔짱 끼고 있는 것,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들도 지상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많은 가족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과 가족이 되어주고, 그리고 먹을 게 별로 없고 마실 것 별로 없고 그렇더라도 성령 안에서의 참된 축복,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내가 누리듯이 이들도 누리게 하도록 도와주지 않는 것, 이거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들 전부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왜? 신경을 쓰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집합체라 그러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내 박사학위 공부하느라고 나 시간 없어 시간 없어 하는 것,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을 받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개인의 삶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실감나는 비유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손가락이다 발가락이다 뭐다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없다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 건강하고 너는 암 걸려라 안 됩니다. 이쪽 암 걸리면 나도 죽습니다. 일단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100% 팀으로 움직인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 로컬 철치를 통해서 우리는 같이 성화를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개인주의 문화에 팽배한 크리스천들, 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왜 나의 사생활을 침범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열두 지파 같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라의 의미, 내가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차지했다고 아직 그거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 쳐다보고만 있는 것은 죄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상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지상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영원한 가나안의 삶과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우리 지상의 많은 현세의 축복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 큰일 납니다. 반드시 영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자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보혈의 피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다 썩어 없어질 거 좀 받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을 그 정도로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대한 경건한 불만족입니다. 모든 일이 안 될 때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있을 때조차도 세상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땅의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 잘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만족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처음에 삶이 어려웠을 때 교회에 왔을 때는 주님을 열심히 찾았지만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멀어집니다.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종교생활 프로그램과 액티비티입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또 뭐 부엌에서 섬기기도 하고 집으로 가서는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세 속에 파묻혀서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 프로그램과 액티비티가 아니라 삶입니다. 주일날 몇 시간이 아니라 주일 전체이고 주일 전체인 것이 아니라 일주일 7일이 그렇고 1년 365일이 그렇습니다. 원어업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루벤과 갓지파가 저지르려고 했던 그 실수 그것으로부터 배워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 안의 모든 식구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가나안에서 자기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동행하며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